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후대의 후대까지도 복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결단이 이어지는 주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건강히 보내고 이제 주말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주의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한 주간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영이 살고 휴식을 통하여 몸이 살며 만남을 통해서 삶의 기쁨이 되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되 주일의 예배를 지극한 정성으로 준비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나아감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소생하는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주께서 거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비전과 소망과 교훈으로 우리의 안목을 밝히셔서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이 곤비치 않도록 수고와 상처로 얼룩지지 않도록 먼저 누릴 상급과 은혜가 있도록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삶의 여건 때문에 아직 성전으로 나갈 수 없는 이들의 예배의 처소에도 임재하여 주시되 출애굽 시절에 모세의 장막으로 오지 못한 이들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은 더욱 고달픈 처지이오니 그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급속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누구랄 것도 없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딱히 여겼던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이곳을 수복하려고 했던 것도 이와 같이 민족적 역사와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중요한 예루살렘이었지만 지금 당장은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의미를 모두가 알고 그 필요를 공감하면서도 왜 여기서 거주하는 것을 꺼리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대적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성벽을 쌓는 일이 52일밖에 되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적들이 이 일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삽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창을 들고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도 여러 번입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그 대적들은 건재하고 그들의 계획들도 건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돌아온 귀한 자들의 이익의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융성해지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귀한 자들의 구심점을 하게 될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공공연한 공격을 시도할 것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위협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에 성에 거주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나마 생활이 있던 터전에서 살았습니다. 물이 가깝던가, 농사 지을 땅이 가깝던가,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땅에 가깝던지, 그렇게 자신의 생활 기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먹고 살 것이 나는 그 근처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미 잘 자리 잡고 있는데, 아직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성 안으로 옮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물을 들어가기도 멀고, 농사를 지어가기도 멀고, 장사를 하기에도 왕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을 몰고 다니기에는 더더욱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불편한 것 투성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면 사람들의 왕래도 많아져서 사람들의 눈도 의식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지금 사는 것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 안에 거한다는 것이 생활에 대한 대단한 불편인 것을 알았기에 모두가 그성 안으로 이주를 꺼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물과 도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 도시의 분위기와 발전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처음 함께 왔던 사람들에 이어서 또 다시 사람들을 모집하고 두 번째 귀한 자들까지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올 때에 비하면 꽤 인구가 늘어난 상황이지만 성 안에 살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위험성과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모두가 성 안에 사는 것을 꺼렸던 것입니다. 치러야 될 대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알았지만 살기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둘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의 주춧돌이 되는 지역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주할 사람들을 정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들에 대한 명단들도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던진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름의 나열을 넘어서서 대단한 영적 가치가 있는 명단입니다. 가장 먼저 거주자가 된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이나 그때나 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은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크나큰 회복의 과업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먼저 불편함을 짊어집니다. 그들은 모두 성 안에 살기로 결단하고 모두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힘은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에 있습니다. 권리만 내세우고 책임을 게을리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는 구조적 악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스포츠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가장 많은 대회 상금이 걸린 스포츠 중에 하나는 놀랍게도 e스포츠입니다. 이전에는 컴퓨터 게임은 단순한 유희거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여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고 인종과 국가를 넘어서서 함께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제는 대단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태어난 이 e스포츠에서 압도적인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한 리그는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한국인은 미주권, 유럽권, 중화권을 통틀어서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회의 우승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각 국가의 팀을 운영하는 CEO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방송 기자가 그들 CEO들에게 공통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팀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팀원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을 봅니까? 각국의 CEO들은 대답하기를 최근의 승률과 잘하는 기술과 같은 개인의 능력치를 살핀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팀의 CEO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팀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압도적인 실력은 단단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팀워크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인터뷰를 진행한 방송 기자는 이 말을 매우 인상 깊게 들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지도자뿐만 아니라 책임감에 소홀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대단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많아도 책임을 기초로 한 인성을 가진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에 대한 책임감마저 저버린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저 가볍게만 다니려고 합니다. 권리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순간에는 모두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진정한 리더는 책임감이 살아있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담겨있는 인성과 그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나 사회의 리더십을 위해서도 우리는 항상 중보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중보의 제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주자가 된 사람은 제비 뽑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짐을 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언젠가 자기 기업들도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흩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살려야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고향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성 안에 남아야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기의 결과에 모두가 순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뽑힌 사람들이 두 번째 거주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때로 어렵더라도 교회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은혜가 충만해야 내 삶도 은혜가 충만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위로와 소망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있으면 내 가정도 풍성한 은혜가 흘러들고 그것은 지역사회와 나라를 향해서도 은혜가 흘러가게 만듭니다. 교회가 폐허가 되면 내 삶의 평안도 깨어지고 내 삶의 터전도 황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공통적으로 예루살렘의 안녕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그저 나눠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안녕과 이 평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생활의 터전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이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뽑아 이곳에 두셨음을 믿으십시다. 또한 맡은 바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렇게 결단하십시다. 그 결단의 열매로 나도 살고 내 삶의 터전도 지켜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거주자는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불평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드린 그런 자원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석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공동체는 우뚝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뭉친 지도자 3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은 그때는 조선시대를 막 지나온 시점이어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1%의 사람 중에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던진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기독교인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이들이었기에 두려움 없이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국가도 세워집니다. 식민지에서도 해방됩니다. 국가에 비하면 이 교회는 얼마나 작은 단위입니까? 일제강점기에 비하면 이 시대는 얼마나 살기 좋은 때입니까? 새로 시작되는 역사의 시점에 이런 헌신자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도 우뚝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또한 앞서 주인공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헌신이란 말에서 이 신자는 몸신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드릴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으며 진정한 헌신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거기 있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알량한 헌금 몇 푼 내고 권리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에서도 부서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헌신을 드리십시다. 나는 미약할지라도 그 헌신은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매우 크신 분이십니다. 나의 헌신은 겨자씨 같을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시점에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와 같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 때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들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중보하며 같이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권리 주장에는 빠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당할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변명과 모든 나태와 게으름들을 내려놓고 오직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